난 전혀 잘나지 않았어. 그걸 확실히 알지. 난 그저 보통 사람이고 그저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 평범한 생활, 그게 내 삶이었거든. 어떤 기념비도 내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곧 잊혀진 존재가 되겠지. 그러나 난 한 사람을 온 마음으로,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해. 충분하고 말고.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네.
아, 누가 이렇게 사랑을 열렬히 했을까요?
아, 이거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책.
네.
그 니클라스 스프락스의 그 책 가운데 한 귀절입니다.
네. 자, 날씨가 사실 다시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고전읽기 역시나 데카메론에서 사랑 이야기로 따뜻하게 가득 네. 채워볼까요?
좋습니다.
네, 참여 자, 방법은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뮤지컬 어스의 신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레오 세이어예요. More than I can say.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 르네상스 문학의 태동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1월 9일 수요일 생방송이고요. 아, 저희가 생방송의 반응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죠.
예, 자, 데카메론 함께하고 계시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 방송에서 선생님이 르네상스 하면은 종교적인 얘기는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러고 살짝 스치고 지나가셨는데요.
그랬어요?
충분한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요.
그래요?
르네상스의 네네. 의미가 뭔지.
우선 르네상스 그 자체를 번역하면 이제 재생, 문의 부흥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지만 다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 서양 중세 천년은 신들의 세계였습니다.
예.
예. 신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지구상에 인간이 찾아온 시대.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예술과 문학이 복원되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자들이 신의 관심에서부터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네.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천재들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인물들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역시 단테입니다.
단테.
단테.
예.
그래서 피렌체 출신이죠. 지금도 피렌체에 가시게 되면 단테의 생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 돼 있는데요.
네.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이 단테는 마지막 중세인이면서 이제 최초의 르네상스인으로 평가됩니다. 근데 이 신곡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신곡은 여전히 중세적 의미를 가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예. 자기가 본 여인도 여전히 신적으로 성스러운 여인 베아트리체를 이제 묘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페트라르카, 이탈리아의 아주 중요한 인문주의 최초의 인문주의자로서 이제 페트라르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보카치오인데
예.
보카치오는 단테보다 한 50년 정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신곡이 쓰여진 때부터 인곡으로 불리는 데카메론이 쓰여진 때까지 한 50년 정도가 지내가 되는데
네.
이 보카치오를 사람답게 만들어 놓은 중요한 스승으로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바로 페트라르카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술 아주 다방면에 걸친 천재들의 시대를 대표하는 세 사람이 또 있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태리인입니다.
네.
그러나 메디치가로부터 이상 이상하게 지원을 잘 못 받아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서 네. 프랑스와 일세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애지중지하던 모나리자의 그림이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게 된 연유가 프랑프사 공에게 이제 이 자기의 그림을 헌정을 하죠. 그래서 예. 갖고 거기서 지내게 되고 미켈란젤로는 아주 괴팍하지만 천재죠. 피렌체 출신입니다. 여기서 성장하지만 나중에 후반기에는 로마 교황들의 지원을 네. 받아서 로마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 네. 그리고 그 재단 바로 뒤에 있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 네. 그림을 이제 그리게 네. 되죠.
예. 네.
그리고 라파엘로 들 수 있죠. 이 라파엘로는 성품이 굉장히 그 미켈란젤로와 달리 온화해서
네.
교황들이 매우 사랑했지만 요절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판테온에
네.
유일하게 안치된 예술입니다.
네. 예. 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보카치오는 이 시인의 시를 읽고서 감명을 받아서 평생 이 사람과 교류하며 인문주의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기 1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2번 페트라르카. 정답 나왔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오늘 주제 일찍 드려요, 선생님.
네.
예?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문자 소개가 많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내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데카메론에 네.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어떤 분들도 자기 애인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100% 만족하시지는 못할 겁니다. 만일 그렇다고 그런다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럭저럭 이제 봉합을 해서 살고 계실 텐데 그동안 말 못했던 불만들 오늘 좀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야 여보야 정말 사랑하는데 제발 이것만은 말아다오. 그런 게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안 해주면 당신은 100점짜리인데
이런 이것 거 때문에 있으면, 점수 다 깎여.
이런 거 있으면 오늘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여러분들 사연 기다려볼게요. 휴대폰 이용하실 때는 우물정에 1045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지도 열려 있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열흘간의 이야기 데카메론 벌써 다섯째 날이 됐어요. 오늘도 오후 3시에 이 10명의 남녀가 만났겠죠.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연인들의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야기입니다. 먼저 밤꾀꼬리 이야기 들어볼게요.
로마냐의 리치오 다 발보나라는 예의 바르고 부유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늙음하게 카테리나라는 예쁜 계집아이를 얻었죠. 이 아이는 일대에서 보기 드문 예쁜 처녀로 성장했고 부모는 딸에게 온갖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카테리나는 곧잘 아버지를 찾아와 얘기를 나누고 가는 늘씬한 체격의 미남 청년 리차르도 마나르디 다프레티노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 청년도 카테리나를 이미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 걸며 애를 태우던 리차르도는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카테리나에게 말했습니다. 카테리나, 나를 애 태워 죽게 하지 말아요. 한밤중에 뜰 근처의 발코니에서 날 기다려주시오. 아무리 높다 해도 내 꼭 올라가리다. 다음 날 카테리나는 5월도 막바지라 날씨가 너무 더워 잠을 설쳤다고 투덜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서늘하다고 했으나 딸은 젊은 처녀의 몸은 더 뜨겁다며 뜰 쪽 발코니에 작은 침대를 놓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밤깨꼬리 울음소리도 잘 들릴 거라면서 말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청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리치오 씨는 딸이 잠잘 때 듣고 싶다는 밤깨꼬리 소리가 대체 무엇이냐며 허락하지 않았죠. 화가 난 카테리나는 밤새 더워 죽겠다며 어머니를 못 살게 굴어 마침내 발코니에 침대를 놓으라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발코니에서 은밀히 만난 카테리나와 리차르도는 밤새 사랑을 나눴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피곤에 지쳐 곤히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딸의 처소를 찾은 리치오 씨는 뒤로 자빠질 듯 놀랐습니다. 딸과 리차르도가 함께 잠들어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잠시 멍하니 섰던 그는 침실로 가서 부인을 깨웠습니다.
아이고, 빨리 일어나서 보고 와요.
부인도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으나 리치오 씨가 부인을 말렸습니다.
이제 이 사내는 딸의 것이야. 리차르도는 귀족인데다 부자야. 이만한 사위감도 없지. 두 사람을 결혼시키면 밤꾀 꼬리는 제 둥지를 찾는 셈이니 잘된 일 아니오.
이런 말이 오가는 동안 리차르도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 카테리나를 깨웠습니다. 야단났어. 날이 밝았으니 이러고 있다가. 그때 리치오 씨가 커튼을 걷어올리며 말했죠.
염려 말게. 잘 처리할 테니.
리차르도는 놀라 곧장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리치오 씨는 리차르도가 죽음을 면하고 자기도 수치를 면하는 방법은 그가 카테리나를 정식 아내로 맞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리차르도는 바로 그러겠다고 했죠. 리치오 씨는 그 자리에서 부인에게 반지를 빌려 리차르도에게 건넸고 그는 장인 장모 앞에서 카테리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연인들은 잘 됐네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으니 망정이지 마음에 안 들었어 봐요. 사단이 났죠. 사단이 이때는. 근데 아버지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딸이 깨꼬리 소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버지가 착 알아들어야지.
이 밤깨꼬리, 네. 밤깨꼬리가 뭔지 이제 잘 몰랐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데카메론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가장 유명한 밤깨꼬리 이야기인데.
네.
하여튼 결말은 아주 잘 났어요. 해피엔딩이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자, 근데 이렇게 깨꼬리 이 노래가 예뻐서 그런가? 사랑이 담긴 이런 글에 깨꼬리가 등장을 잘해요.
그렇죠.
예.
많이 나오죠.
예.
둘이 이제 잘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황조가 같은 거는 이 노란 깨꼬리에 대한 예. 얘기입니다. 금술이 아주 좋고
네.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여기다 까마귀 되면 좀 이상하겠죠?
까마귀 되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가 까마귀가 예. 등장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자기 딸이 좋아하는데
네.
자기 아버지는 그 딸이 사귀고 있는 남편감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사위감이
네. 안 들어서 죽이죠. 그래가지고 이 황금 잔에다가 심장을 담아주는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도 해요.
사실 여기 지금 낭독한 부분에서는 딸이 아주 신랑감을 아주 잘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뭐 감도 좋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이 벽타기도 잘하고.
날 참나. 네. 자, 이어지는 이야기에도 새가 나와요. 이번에는 깨꼬리가 아니라 매입니다.
옛날 피렌체의 페데리고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필리포 알베르기 씨의 아들인 이 청년은 토스카나 지방의 어느 젊은이보다 예의가 바르고 무예가 뛰어났는데 그만 피렌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 조반나를 연모하게 됐습니다. 그는 부인의 사랑을 얻고자 무술대회나 화려한 연회를 열고 값비싼 선물을 바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정숙한 부인이었던 조반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산을 탕진한 페데리고는 무일푼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작은 농지와 귀한 매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페데리고는 매를 데리고 농지가 있는 캄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페데리고가 가난한 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의 남편이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남편은 아들을 상속인으로 정했지만 만일 아들이 상속인 없이 죽으면 부인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했습니다. 그해 여름,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시골 소유지로 지내러 가는데 마침 그곳은 페데리고의 농지와 가까웠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페데리고와 친해진 소년은 그의 매를 보고서 무척 갖고 싶어 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부인은 하루 종일 아들 곁에서 지극하게 간호하면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죠. 망설이던 소녀는 페데리고의 매를 갖다 주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연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냉정하게 대했는데 그렇게 모른 채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매를 어떻게 뺏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길 수 없어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병세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밭일을 하다가 뜻밖의 부인의 방문을 받은 페데리고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조반나 부인은 다른 부인을 데리고 와서 그동안 당하신 괴로움에 보답하고자 같이 아침 식사를 들러왔다고 했습니다. 페데리고는 부인을 집안으로 맞아 뜰 쪽으로 안내했지만 너무나 가난하여 대접할 음식이 없음을 알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안 회에 앉아있는 매가 눈에 띄었고 그는 주저없이 매의 목을 비틀어 하녀에게 요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반나 부인은 동행한 부인과 함께 그 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부인은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말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으니 아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말이죠.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페데리고는 너무 안타까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극진히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매를 잡아 요리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희망이 사라진 부인은 페데리고의 호의와 친절에 감사하며 슬픈 마음으로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소녀는 매를 갖지 못한 슬픔에서인지 그렇게 될 운명이었는지 며칠 뒤 어미의 비통한 울음 속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부인은 아직 젊은 데다 막대한 유산 때문에 재혼하라는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부인은 재혼 생각이 없었으나 친정 오빠들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재혼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대로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러나 꼭 재혼해야 한다면 저는 페데리고 씨를 남편으로 택하겠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오빠들도 페데리고의 훌륭한 인품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페데리고는 사랑하던 부인을 아내로 삼고 부자가 되어 많은 재산을 관리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선생님.
오랜만에
데카메론에서
데카메론답지 않은 그러네요. 이야기 하나를 들었죠.
예. 네. 아주 청순하고 맑은 이야기 같이 들리네요.
슬프지만 네,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요거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 지금 낭독으로 들은 부분과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못한 부분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얘기가
굉장히
있거든요.
대조적이요. 근데 예. 이 이야기 매와 운명에 대한 이 이야기보다 훨씬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아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아 직접. 예. 어떤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나스타조 이야기인데
네.
이 나스타조의 이야기는 데카메론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네.
그 베레나라고 하는 도시에 이 그 나스타조라고 하는 젊은 귀족이 있었고
네.
부유했는데
예.
한 여인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요?
그 여인 역시 이제 그 귀족 가문의 여인인데 근데 하도 도도해서 도대체 이 나스타조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너무 냉정한 여인인 거라. 그래서 네. 돈도 탕진을 하고 뭐 시간을 다 쓰고 이제 그래서 그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곳에
네.
이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예.
여전히 이제 이 여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적한 마음이었죠. 그러고 나서 어느 숲속을 이렇게 거닐게 되는데
예.
갑자기 벌거벗은 여인이 숲속을 뛰어오고 그
예?
뒤로 사냥개 하나가 뛰어 쫓아오고 그 뒤에 이제 검은 말을 탄 기사가 또 쫓아와가지고 네. 그 여인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쓰러진 다음에 등을 이렇게 갈라서 내장을 빼서 이 개한테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 검은 말을 탄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살아서 너무도 사랑한 여인이었는데 내 사랑을 아주 가혹하게 거절한 여인이었고 이 여인도 죽고 나도 죽었다. 그런데 네. 죽은 다음에 그 벌로 이 여인은 이렇게 나한테 끊임없이 쫓기는 운명이 되고 나는 이 여인을 쫓아가서 이제 여인의 입장이 아니라 원수로 이 여인을 죽여야만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졌고 그 여인의 내장을 내 개에게 주는 이런 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영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라벤나로 그 이제 사람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숲에 예. 만찬을 이렇게 하게
열었어요.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똑같은 시간이 될 때 그 환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장면을 거기 이제 연회에 있는 사람들이 네. 다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게 이렇게 되는데 네. 그때 이 나스타조가 저게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 끔찍한 이야기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듣고 네. 결국 내가 나스타조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명적으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서 네. 나스타조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보디첼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네 편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개는 이제 프로도 미술관에 그 전시가 돼 있고 한편은 미국으로 이제 팔려갔어요. 맨 마지막 그림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인데 그건 이제 팔려갔고 네. 앞에 세 편은 이제 그 숲속에서 봤던 두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을 타고 와서 여인을 죽이는 장면 그리고 그 등을 갈라가지고 내장을 빼주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다시 그 여인이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도망을 가고 또 그 스토리가 다시 재현되는
반복이
네.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아,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고서 나스타조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게 됐죠.
네. 네. 그것도 해피엔딩이네요.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이죠.
아, 예. 네. 아, 다행이에요. 어쨌든 잘 끝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보카치오는 이 시인의 시를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이 사람과 교류하면서 인문주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2번 페트라르카.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세 분께는 서예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그 여러분께 낸 이것만 고치면 100% 남편 또 100% 아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네. 자, 우리 이혜진 씨께 있는데 우리 백운철 님이 좀 낭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혜진 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보야, 당신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밥도 잘 먹어주고 내 남편으로서는 1등인데 제발 남들이 있을 때 방귀 끼고 내 핑계 대지 말아줘. 나 여자잖아. 민망해서 말이 안 나와. 참 방귀 참 어떡하죠.
그 다음 건
네, 이지영님. 우리 신랑 너무 좋은데 별일도 아닌 일에 생토라지는 버릇이 있어요. 이거 여성 전문 아닌가요? 하셨네요. 자, 그 밑에 김현숙님. 아, 먹을 때 쩝쩝 소리. 본인은 말 안 하면 모르고 쩝쩝 맛나게 먹는 건 말하긴 좀 그렇거든요. 이것만은 안 하면 좋을 듯. 그런데 쩝쩝 소리가 평소엔 괜찮은데 미울 때 아주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 4536님. 우리 집사람은 생선구이 먹을 때 눈을 먹어요.
예. 뭐, 눈 안 먹는 분도 있나요?
예, 이거 고소하고 맛있는 건데. 예. 자,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바노 앤 로미나 파워, 펠리치타.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읽기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서예문집에서 나온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노래 듣는 시간에 네. 그동안 또 많은 것들이 올라왔네요.
네, 사연 소개해드릴까요?
네네. 9927님, 9927님 신랑 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네, 네. 우리 신랑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 제발 화장실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마. 부탁해. 아, 이렇게
다음 사람을 위해서. 네.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9808님.
네. 우리 와이프가 알뜰해서 좋은데 제발 그 시골 고향 가서는 물건 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많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댁에 그쪽 고향에 가서.
그렇죠. 그렇죠. 아마 시골 이제 다 알만한 분들인 모양인데 자꾸 깎으면 난 어떻게 되냐.
네, 체면 좀 생각해 주라. 네. 예, 네. 8758님.
신혼부부 변성진이라고 합니다. 이름 네. 밝히셨어요. 예. 와이프가 일을 많이 갈아요. 옆에서 책 읽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그...
저기... 뭐
치료?
예, 권투 선수들 왜 마우스피스, 이렇게 마우스피스 끼우세요?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부서질라나? 자, 그리고 하정숙님.
하정숙님은 네. 남편이 손해를 본 듯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동생들이나 남들에게는 모든 양보를 잘하는데 네. 유독 나한테만큼은 수돗물 아껴라, 가스 아껴라.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래. 와이프한테만 그러시는 분 있어요.
종종 그런 분 있어요. 예. 이상철님은 네. 사랑하는 울 아내. 네. 애들 책 전집으로 사는 건 너무 좋지만 조금만 줄이자. 도서관 이용도 좋을 것 같은데.
책 전집을 누구 아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사시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책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디오네오네. 이 사람.
희구 씨가 아주 좋아하는 디오네오가 기다린다. 네.
디오네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페루자에 피에트롭 디 빈촐로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나이는 세상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악평을 잠재울 심산으로 아내를 얻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니 피에트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얻은 부인은 불타는 빨간 머리에 원기왕성한 미인이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의 비밀을 눈치챈 부인은 처음에는 남편을 욕하고 애를 태웠으나 이렇게 살다가는 남편의 버릇을 고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라 죽을 것이라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욕망을 버리고 살 작정이었으면 벌써 수녀가 되었지.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 작자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길 기다렸다간 할망구가 될 게 아닌가? 늙어서 젊음을 헛되이 보낸 것을 뉘우친들 무슨 소용인가? 젊을 때 마음껏 즐겨야 해.
이 선량한 여인은 이런 생각을 남몰래 실천하려고 하다가 어느 노파와 친해졌습니다. 이 노파는 누구나 성녀로 여기는 사람이었죠. 부인이 속마음을 털어놓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 여자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자, 소원을 말하세요. 그 뒤는 내게 맡겨요. 다만 부인, 내가 가난하다는 거를 잊지 말아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노파는 부인이 말한 남자를 몰래 그녀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며칠 뒤에도 부인이 좋아할 만한 또 다른 사내를 데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친구 에르콜라노의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외출했습니다. 부인은 그 틈을 타서 노파가 데려다준 페루자에서 가장 잘생긴 사내와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은 복도에 놓아둔 닭장 속에 사내를 숨겼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오늘 밤 식사는 그냥 삼키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삼키기는커녕 맛도 못 보았다며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했습니다.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어디선가 자꾸 재채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에르콜라노가 소리가 나는 벽장문을 확 열었더니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곳에 숨어서 재채기한 놈을 발견했지. 그놈은 유황 냄새 때문에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지 뭐야. 모든 것이 들통나자 그 부인은 도망치고 에르콜라노는 몸조차 가누지 못한 그놈을 죽이겠다고 단도를 가지러 갔지. 일이 커지겠다 싶어서 내가 그 산의 놈을 감싸주고 오는 길이라니까.
부인은 에르콜라노의 부인을 변호해 주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부인은 얼른 남편을 잠자리에 들게 하려고 했지만 피에트로는 자꾸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구간에 메어놓은 당나귀 한 마리가 물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닭장 밖으로 나와 있는 사내의 손가락을 밟아버렸습니다. 닭장 속 사내는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고 피에트로는 깜짝 놀라 달려갔지요. 피에트로가 닭장을 들어올리니 웬 젊은 녀석이 벌벌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공교롭게도 피에트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피에트로는 그를 데리고 부인의 침실로 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화만 조금 낼 뿐 펄쩍 뛰지 않는 것을 보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피에트로는 부인의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셋이서 저녁 식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함께 들뜬 기분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뒤에 세 사람이 다 만족하도록 피에트로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잊었습니다.
와, 이 집에는 닭장에다가 남자 숨기고 저 집은 벽장에다가 남자 숨기고 참. 우리 집에는 어디다 숨길까? 숨길 필요도 없네 나는. 근데 데카메론 보면 모든 여자들이 바람필꾹이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예. 이야기만 이제 골라 읽으면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뭐 여자들 바람뿐만 아니라 남자들 바람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 요 얘기 속에 동성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남색에 대한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향연 이야기 하면서 잠깐
했죠.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했습니다만 그리스 시대에는 문화적으로 이게 그 보편화돼 있었어요. 그러나
예.
그 속에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처럼
네.
나이가 좀 지긋한 그 유명 인사들이 소년들을 이제 사랑하는 이런 대목이었고 로마로 넘어오면서 이제 동성애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제 군대라고 하는 문화가 바로 이렇게 동성만 있는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네.
이제 판별이 되게 되고
예.
중세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런 그 문화적 부분은 이제 바탕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모든 것들이 복원되는 과정 중에
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중세를 거쳐오는 동안에 그리스 로마식의 동성애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디오네오. 디오네오가 지금 말하는 게 색깔이 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나머지 아홉 명이 막 디오네오한테 막 뭐라고 그러지 않나요?
디오네오한테 뭐라고 그럴 때도 있지만
네.
디오네오의 그
좋아해요?
끔찍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좀 네. 도가 약간 지나친 거를 나무로 하는 듯하지만
네.
다 이제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사연 살짝 소개해 주고 넘어갈 시간 있어요. 6667님. 네. 남편 가끔 늦게 집에 오면 안 될까요? 저 날마다 저녁 차려주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정적인 남편이 부담스러운 아내가. 있잖아요. 이 아내가 집에서 밥 차리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해예요. 그 굉장히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가끔은 남편분이 오셔서 해주셔도 좋고 조금 덜어주셔도 좋고.
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요. 네. 이양우님. 제 마누라는 100까지는 고쳐야 100점이 되는데요.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네.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박분아님. 남편 어디서든 식구들 잘 챙겨줘가지고 고마운데 애들한테 막 소리치고 툭툭 치고 그러지 좀 마. 익숙해졌다는 애들이 불쌍하다고.
저런.
아이들한테 사랑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나 보다.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해보시는 방향으로 바꿔보시고. 7836님. 우리 남편은요 항상 깔끔하게 사는데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려요. 어휴, 제발 내려 좀.
깔끔하시네요.
예. 네. 아, 그러네요. 네. 이것만 고치면 우리 남편은 100점이야.
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보카치오는 이 시인의 시를 읽고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이 사람과 교류하면서 인문주의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1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2번 페트라르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서해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좀 분위기 바꿔볼게요. 여섯째 날의 주제는 재치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얘기들을 할 텐데요.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두 편의 짧은 이야기를 이어봤습니다.
쿠라도 잠필리아치는 언제나 개를 훈련시켜 사냥에 정신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페레톨라 근처에서 매를 이용하여 학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는 베네치아 태생의 요리사 키키비오에게 저녁 식사 때 먹도록 맛있게 요리해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소탈하고 재미난 성품을 지닌 키키비오가 막 학을 굽고 있을 때 이웃집 만학이 들어왔습니다. 키키비오가 홀딱 반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학다리를 하나만 달라고 졸랐습니다. 키키비오가 안 된다고 하자 이 여자는 그럼 나도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걸 절대로 안 줄 테야 했습니다. 키키비오는 여자를 달래려고 학다리를 뚝 떼어서 주었습니다. 키키비오가 쿠라도와 손님들 앞에 한쪽 다리가 없는 학을 내놓자 쿠라도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 베네치아 거짓말쟁이는 서슴없이 대답했죠.
아, 나리, 원래 학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쿠라도는 화가 났지만 손님 앞이라 참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는 다리 하나짜리 학을 내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니면 사는 동안 내 이름을 고통스럽게 기억하도록 혼을 내줄 테니 그리 알아라.
다음 날 아침, 해뜰 무렵 쿠라도는 키키비오를 데리고 학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인의 화가 가라앉지 않은 것을 안 키키비오는 벌벌 떨었으나 달리 꾸며낼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런데 강가에 이르러 보니 눈에 띄는 열두어 마리 학들이 모두 하나같이 한 다리로 서서 자고 있지 않겠습니까? 학은 잠잘 때 그렇게 하니까요. 키키비오는 쿠라도에게 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리, 어쩌느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이죠?
아니, 내가 학다리가 둘이라는 걸 보여주마.
호이! 호이!
쿠라도는 학무리 곁으로 다가가 호이! 호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잠이 깬 학들이 두 다리를 다 내놓고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쿠라도는 키키비오를 바라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떠냐 이 거짓말쟁이야. 다리가 둘이란 걸 알겠지?
키키비오가 우물쭈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리는 어쩌느게 호이 호이 하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러셨더라면 그 학도 한쪽 다리마저 내놓았을 텐데요.
쿠라도는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웃으며 키키비오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키키비오는 재치 있고 유쾌한 대답으로 재난도 면하고 주인과의 사이도 원만해졌습니다. 우리 시에 살았던 미켈레 스칼차라는 사람은 보기 드물게 믿음직하고 쾌활한 젊은이로 언제나 색다른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켈레와 그 친구들 사이에 어느 가문이 피렌체에서 제일 가는 귀족이며 오래된 집안일까를 두고 말씨름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는 우베르티 가문이라 하고 누구는 람베르티 가문이라 하고 저마다 다른 가문을 들먹이며 논쟁을 하는데 미켈레가 빙그레 웃으며 바론치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레가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 나랑 내기하지 않겠나? 내기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저녁을 대접하되 이긴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친구 6명까지 같이 대접하는 걸로 말이야.
네리 만니라는 친구가 내기에 응했습니다. 친구들은 피오레 디 피오렌티노를 심판으로 뽑고 미켈레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피오레는 먼저 네리의 얘기를 듣고 나서 미켈레에게 주장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레가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오래될수록 귀하다고 하네. 그러니 바론치 가문이 가장 오래됐다고 하면 가장 귀족성이 높다는 말이 되겠지.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론치 집안은 신께서 그림을 익히기 시작할 때 창조하신 집안이라는 걸세. 다른 가문들은 신의 그림 솜씨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 때 창조하신 집안이고 말이지. 다른 가문 사람들은 신체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데 바론치 가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거든. 어떤 자는 길고 좁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는 얼굴이 넓고 어떤 자는 코가 기다랗고 어떤 자는 짧다네. 주걱턱도 있고 당나귀 턱도 있어. 또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큰 자도 있고 볼이 축 처져서 붙은 사람도 있지. 그야말로 그림을 막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그린 얼굴이 아닌가. 바론치 가문은 신께서 그림을 익힐 무렵에 만든 집안임이 분명해. 따라서 다른 가문보다 오래되었고 그러니 고귀한 가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미켈레의 유쾌한 증명에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그가 이겼음을 인정하며 피렌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 바론치 집안이 가장 오래된 가문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미켈레가 말한 것처럼 이 고귀한 가문의 조건에 따르면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고귀한 가문의 출신인가?
원조 가문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아직 숙달되지 않은 때 만들어낸 아주 못생긴 그러니까 원시 시대
그림 잘 못 그리는
모양, 네. 어린아이의 그림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네, 중세 유럽의 그 유머 감각이 이랬나?
이 중에서 이제 이 학 얘기는 참 재밌죠.
네.
그 참 여러 가지를 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재치로 주인 사랑도 예. 받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의 호의도 얻고 스스로 이 재치를 통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사실 아. 이제 이 당시에
네.
이 피렌체에서 누가 인물인가 예. 누가 인재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재치 있고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각광을 받았어요.
아 네.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좀 경박한 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럼 데카메론 안에
있죠. 이제 여섯째 이야기 속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
이제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될 거고,
네.
제가 이제 간단히 우리가 지나간 것 중에서 이 데카메론 중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거는 여기는 재치지만
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해드리면 이제 중동 지방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이쪽을 다 점령하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넓혀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죠.
네.
그게 돈이 이제 딸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 부호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예. 어디가 제일 그 훌륭한 교인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함정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네.
반지 하나를 만들고 이 반지 하나를 세 명의 아들에게 놓아주는데 가장 훌륭한 아들에게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다 이제 현명하기 때문에
예.
반지를 두 개를 다 더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다 끼워줬단 말이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구별이 안 돼요. 그것처럼 이 세 개의 종교가 어느 하나도 가짜가 없다.
아.
다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 진실하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험에서 벗어나는
좋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지혜도 들어있고 유머도 들어있는 데카메론. 내일도 다시 이어보도록 할게요.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바이오에서 탈모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서해문집에서 데카메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인정한 최고의 작곡가 스티븐 손다임의 명작, 뮤지컬 어쌔신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페트라르카죠?
네. 네. 아, 반디의 이혜진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6667님 7836님 저희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온철님
네.
오늘도 낭독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곡은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들으시고요. 선생님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날게요.
네. 다시 만나요.
이희구였습니다.
네, 원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